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 박승배 선교사입니다. 유치원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너무 과분하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훌륭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이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유치원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지도자분들과 온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좀 나누고 제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캄보디아 사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키워드가 뭐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거듭남이겠죠. 거듭남.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은 사실 존경하는 우리 유치원 목사님께서 또 너무 말씀 잘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에 열정도 있으신 분이라 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압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심플하게 간단하게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남. 니고데모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학자였죠. 학자는 성경 연구자입니다. 그는 정말 종교 지도자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과 가리킨 자가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왠지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구원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가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좀 놀라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좀 놀랐어요. 거듭난다. 본에겐, 영어는 본에겐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가다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이게 서에서 와서 동으로 가는지 동에서 와서 서에 가든지 북쪽에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 때 나 나왔어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날 때 나 태어났네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뭔가 불이 떨어져서 대굴대굴 꼭 그것만은 아니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알지 못해. 거듭났다고 해서 본어긴 되었다고 해서 뭔가 그 순간은 아니에요. 사실 이미 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다 선택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는 나중에 니고데모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려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들은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세 가지 표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예습을 해보겠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이죠. 나 구원 안 받았다는 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없을 줄 압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에게 세 가지 표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표적이 있죠. 살아있다는데 숨을 안 쉰다? 말이 안 되죠. 비록 잠자는 사람, 죽은 모습처럼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도 숨을 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숨을 쉬는데 마치 살아있는 해바라기도 살아있다는 증거는 해를 따라 움직이죠. 겨울철 포도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말랐지만, 여러분 포도나무 겨울에 보면요 바싹 말라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포도나무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갖고 뭘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만 열릴 때만 가치가 있지 그 외에는 정말 쓸모, 가장 쓸모없는 나무예요. 겨울철 포도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말라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가지는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철에 보고 이놈 죽었구나 하고 쳐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그 속에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떨까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살아있을 때는 사랑할 수가 있죠. 사랑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움이 있어요.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사람도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죠. 그 양은 듣고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듣고 따릅니다. 오늘날 말씀이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른다.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표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옮깁니다. 순종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게 한다 해도 말씀에 듣고 주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구원을 받기 위한 응답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 뭘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가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랑스러운데 꼭 그것만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할까요? 회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대수술이 또한 있네요.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나요? 수술 받아보는 거 아시겠지만 보통 수술은 요즘은 물론 뭐 다 안 아프게 해서 잠재우고 하지만 사실 수술을 낼 때는 아픈 부위를 다 드러냅니다. 암 조직이 있으면 죽여야 되고요. 나쁜 것은 청소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에게 오면,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의 나쁜 것도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밝혔어요. 이 어둠은 사람의 죄성을 가리키죠. 죄성. 죄성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확 비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들이 가렸다고 했어요. 왜? 내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칠 때 우리는 드러내고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 반응은 눈물과 함께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은 사실 따분한 게 아니지요. 영적 호흡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맞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있고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쁨이 있고 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료가 되니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제서야 회복이 된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기쁨이 없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진정된 말씀 속에 회개가 되고 치료가 된 다음에 내가 아팠던 게 다 나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 속에 우리는 치료가 되고 치료가 되니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니 주님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예민함 반응이 믿는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는 물론 조금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 전쟁도 있죠. 왜 그러냐면 무감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옛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삶을 배설물로 여기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늘 일어납니다. 한 번 회개하고 나 끝났네? 아니죠. 그거는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는데 아빠 내가 옛날에 잘못했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잘못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리 했습니다. 아, 포도가 나무에 달려 있지 않고 가지에 주렁주렁 달릴 수가 있나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가지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아버지는 농부, 밭을 갈고 영양가를 주고,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의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안 맺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안에 주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그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픈 사람 보고 가만히 있나요?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열매죠. 작은 것도 내가 봉사함으로 열매를 맺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잔. 물 한 잔 뭐 대단한 거예요? 돈도 안 들이잖아요. 물 돈, 물론 요즘은 죄송합니다. 물을 사서 마셔야 되지만 집에 정수기 있잖아요. 필터를 갖고 물을 주는데 그게 뭐 대단한가요? 그럼에도 그 작은 것에도 열매가 있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 안 합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열매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죠? 내가 집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시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못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내가 혼자 가만히 있어가지고 사랑한다? 좀 이상한데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사랑은 자신이 사랑이 아니라 남들과의 관계 속의 사랑이죠. 다른 사람과의 화평, 다른 사람 오래 참음. 내가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오래 참는 거죠. 관계 속에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금할 것이 없느니라. 금할 것이 있어요. 다만 혼자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보면 아홉 가지 열매는 모두 사람들과 관계에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없으면 작은 불도 우리는 줄 수가 없죠. 이러한 반응을 우리들에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거듭난 자들의 모습에는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동등한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정말 제가 가서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캄보디아에 가시면 그 사람들이 정말 가난합니다. 캄보디아는 90% 이상이 불교들, 95%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우리는 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으세요? 정말 먼 아프리카 가서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왠지 친근감이 있어요. 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 가게 된 동기는 1985년도에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그때 당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르코스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을 50% 정도 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50%.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마르코스가 하와이로 도망갈 때 그 와이프 그 아내가 신발 얼마나 비싼 신발들 뭐 수천 컬레 예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요. 제가 필리핀 갔는데 집에 여성분들이 여자들이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여자들이 집에 있어요. 서너 명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학교 안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갈 돈이 없어요. 상상이 됐어요. 젊은 아이 아직 어린 여자들이 학교 갈 돈이 없어서 집에서 빈둥거리고 논다. 문화 충격이고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됐습니다. 아,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선교는 잘 모르겠고 일단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2001년도 저와 아내를 데리고 또 한 살 난 아이를 데리고 중국에 갔다 오고 중국에서 6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국의 서울에 백준영 교회라고 가보셨죠? 거기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 갔었어요. 광주에도 가니까 그 선교사 무덤이 장로교 선교사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 무덤을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이니까 아이가 5살 났어요. 5살 날 때 죽었어요.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또 이 선교사님들 머릿속에 지나간 거는 선교사님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한 동시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준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한 성도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 이게 가능했을까?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 사역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선교사역의 지역에 오시면 물론 비전 트립도 오시고 봉사하러도 오시는데 우리 선교사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라고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다 우리는 선교사죠.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 요엘입니다. 딸 리디아. 아들은 27살, 딸은 23입니다. 네. 캄보디아, 베트남하고 라오스, 태국 나라 둘러싸여 있어요. 이 캄보디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서 침략당하고 중국에서 침략 많이 당했죠. 그래서 싫어하죠. 이분들도 베트남을 아주 싫어하고요. 태국도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많은, 한이 마치 우리랑 좀 비슷하게 많은 나라예요. 네. 캄보디아 그러면 킬링필드 역사. 여러분 킬링필드 다 들어보셨죠?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폴팟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유학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왕족이에요. 왕족의 캄보디아 왕족의 라인인데 프랑스에 가서 공산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 공산권은 여러분 아시죠? 소련에서 시작이 됐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또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잘못된 거예요. 뭐,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개발된 나라 도시 필요 없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살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농사로 지게 할 거야. 농사를 못 짓는 사람 다 죽였어요. 누구죠? 공부한 사람들 다 죽였어요. 95% 변호사, 판사 95% 다 죽였습니다. 의사 90% 다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불교 스님이라 그러죠? 90% 이상. 과학자들 다 죽였어요. 선생님들, 학생들 죽였어요. 여성분들이 손이 예쁘면 죽였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을 너무너무 손이 고운 사람은 일을 잘 못하죠. 끔찍한 역사가 200만이면 계산해보면 한 달에 평균 4만 명을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역사가 엄청난 어둠의 역사가 불과 50년 전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이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킬링필드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을 막 잡아서 고문한 데가 있어요. 그게 S21입니다. 프놈펜에 있어요. 이 S21의 총책임자입니다. 사령관이에요. 폴팟의 밑에, 바로 밑에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79년도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베트남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끝났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태국 국경선에 가까이 도망가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하러 갔는데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였다는 것. 그때 당시에 사령관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다 나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는 대로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고 2001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 사진이 S21에도 박물관에도 있고요. 킬링필드 역사 아까 보여준 그 킬링필드 자리에 있어요. 거기에도 박물관에도 사진을 걸었는데 이 사람 사진을 내렸어요. 불교권에서 아마 굉장히 심한 압박이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가 캄보디아 언어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언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네, 어려울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글씨를 여러분 보시면 지렁이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라면에다 잉크를 묻히고 찍으면 그 비슷한 글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성경입니다. 네. 이 나라 보시면 띄어쓰기가 없어요. 저희들 여러분 아시죠? 선교사님들이 올 때까지 한국의 국어도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선교사들이 했어요. 연세대 병원의 이름 뭐죠? 세브란스였네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아마 한영사전을 처음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띄어쓰기 선교사들이 해가지고 줬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저도 띄어쓰기 합니다. 아니면 언제 끊어야 될지 알지 못해요. 마치 한국 말처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으면 되는데 잘못 끊으면 그렇게 읽게 되죠. 캄보디아도 비슷해요. 네. 어렵습니다. 다음요. 저희 센터는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1시간 반, 2시간 남쪽으로 있는데 큰 논을 사가지고 대략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0에이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도 기독교 교육을 시키자 해서 유치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제가 국민학교 다녔고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8년 전에 이걸 담당하는 선교사님 계시고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가르칩니다. 컴퓨터, 뭐 영어, 음악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로 캄보디아 학생들을 캄보디아 사람들도 이 글씨가 어려워서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세종대왕이 정말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죠. 네, 여기가 커뮤니티 센터인데 여기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캄보디아 간 지가 9년이 됐고요. 교회 개척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조금 빨리 갈게요. 이게 새로 지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큰 교회 주셨을까 했는데 이유가 있으셨어요. 다음요. 첫 번째 예배. 예, 6년, 5년 반 전에 예배 드렸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지금 교회 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중고등부 학생 위에는 짜면은 저희들 중고등부 교육부 전도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는 형제 데이빗이라는 형제인데 이 데이빗은 아버지가 저희들 교회 개척하고 한 달 있다가 찾아왔어요. 여기 교회에 있다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와이프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있다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데이빗이 집에 있어요. 아마 오늘 누가 목사님이 오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겠죠. 가지 말고 어디.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영어도 잘해요. 코로나 때 대학을 그만두고 내려왔습니다. 포기하고 뭐 하겠냐? 뭐 하고 싶었겠어요? 시골에서 그냥 농사나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 농사 지을 때 짓더라도 너 나와서 내가 컴퓨터 좀 가르쳐 줄게, 내가 악기도 가르쳐 줄게 라고 해서 커뮤니티 센터 나오고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가 예배를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신학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끈 것 같아요. 그래서 프놈펜에 가서 일도 해봐라 해서 일도 시키고 나중에 학교에 다시 들어갔어요. 새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대학교 영문과로 영어과로 졸업을 이번에 지난달에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지금 25살인가 그래요. 25살. 예. 하시면 또 귀한 사역자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네, 다음요. 다음. 예,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 보고요. 네, 다음. 네, 여기 위에 오른쪽 사진. 오른쪽 자매 둘이 있는데 자매예요. 이 자매는 이름이 린입니다. 제가 마을에 도착해서 전도지를 자꾸 날려줘. 왜냐하면 교회 오세요, 예배 나러 오세요 했더니 그 전도지를 어느 집에다 두고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전도지를 보고 교회로 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자기는 불교가 싫었대요. 근데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큰 축복이죠. 나중에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요. 옆에 왼쪽에 있는 자매가 동생입니다. 동생도 교회 나오고 세례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시험을 쳤는데 하고 싶은 게 뭐냐, 메디컬스쿨 가고 싶대요. 그래서 메디컬스쿨 시험을 쳤는데 캄보디아는 메디컬스쿨 가면 공립학교는 공짜인데 공짜로 첫 번째 떨어졌어요. 또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떨어졌어요. 너무 경쟁 심해서. 그래서 세 번째는 사립학교 해봐라, 일단은 되고 보자. 그래서 사립학교 됐습니다. 사립학교 시험을 안 친 이유가 1년 학비가 3,000불이니까 평균 사람들 한 달 월급이 300불이에요. 300불 받는 사람이 3,000불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기도 가운데, 왜냐하면 이 자매가 저희 커뮤니티 센터 안에 클리닉이 있어요. 그 클리닉에 의사 두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오셨어요. 커피숍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 아내가 또 맡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클리닉에서 사람들한테 돌보고 싶다,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세 번째 사립학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어느 분이 또 헌금을 해줘서 1년을 다 학비를 또 다 대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다음요. 예, 이거는 성교부하고 시험 보는 거고 성경시험. 네, 다음. 네, 아이들 그리백 가끔씩 만들어줍니다. 주일학교 스님들이 10명 정도, 12명 정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잘 도와주세요. 네. 네. 수요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네. 계속 크리스마스, 이스터 또는 부활주일과 크리스마스 때, 땡스기빙 때 저희들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요. 네. 이 사진은 지난 4월 달에 5명이 또 학생들이 사진을 그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했으면 제 자랑이 되지만, 여러분 아시죠? 제 자랑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과 똑같아요.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를 해줘요.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냥 기도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 한 분 더, 하나 더. 그리고 이 중에 이 학생은 중학생인데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네, 다음. 저희들 교회 처음으로 안수 집사 두 분이 나오셨어요. 이 깜뽀 지역에 처음으로 안수 집사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네, 다음. 작년 교회가 큰 교회 빌딩을, 예배당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작년 9월 달에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이 사역을 또 맡게 해주셨는데 1년에 두 번, 한 번 모일 때 2주씩 인텐시브 코스로 신학교가 있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다 어려운 분들이라 뭐 사실 차비까지 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먹고 자고 다 해줍니다. 신학생들이고요. 네,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네. 학교가, 네, 미국에 있는 학교하고 MOE도 맺었습니다. 팀이 오면은 VBS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같이 섬깁니다. 네, 다음. 의료 사역, 미용 사역 팀이 오면 합니다. 네. 네. 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네. 여기는 마지막으로 프놈펜에 베트남 난민촌이 있어요. 베트남 후계자들인데 베트남 전쟁 끝나고 베트남 정부에서 못 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 너희들 도망갔잖아. 영어로 트레이러라 그러죠. 도망간 자들이니까 너희들 오지 마. 그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 땅에 살지 말라고 해서 수상가옥이 생겼어요. 이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시민권이 없어요. 시민권이 없으면 캄보디아 공립학교 못 다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주중에는 BDP라는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그 공부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저는 이 학생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8년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희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자. 그리고 끝나고 내가 축구하는데 데리고 갈게 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예배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지금은 축구 클럽까지 있어요. 다음요. 다음. 네. 이 중에는 중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발런티어 선생님들이에요. 예배 인도하고 성경부 가르칩니다. 저하고는 일주일 한 번씩 말씀 공부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비전 트립 뭐 일주일도 좋고요. 4박 5일도 좋습니다. 비전 트립 오셔도 좋고 혹시 목사님 이하 또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솔브 하시고 싶으면 저희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웰컴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귀한 사랑의 사역으로 또 저희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일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의 축복과 또 성도님들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맡겨 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세요.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